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그 얘기 같고 한데요. 이제 이 말씀에 굉장히 의미가 너무 깊고 너무 놀라운 진리들이 숨겨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또 묵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주어진 시간 동안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양심 없는 행동들을 할 때가 많아요. 양심 없는 행동들을 할 때가 많아요. 뭐 대표적인 것이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거.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자동차 타고 가면서 창문 열고 쓰레기 버리는 거. 정말 그 사람이 얼굴 낯짝을 한번 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의 인격과 인품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요. 정말 진짜 낯짝을 한번 보고 싶어요. 예. 막 자동차를 달리다 보면, 운전을 하다 보면, 앞에 이렇게 쭉 가다가 창문을 쫙 열어서 쓰레기를 밖으로 쫙 집어던져요. 자연스럽게 쓰레기 집어던져요. 와, 화가 막 치밀어 올라요. 야, 저런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또 갖는 거죠. 또 쓰레기 무단 투기 하는 거. 고속도로 주변에 보면 쓰레기 왕창 버리죠. 어마어마하게 버리죠. 예, 사람들만 안 본다 싶으면 가져다가 자기 집에 있는 쓰레기 다 갖다 고속도로 주변에 갖다 다 버리죠. 우리 교인들은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교인들은 절대 그런 분 없지요? 예, 꼭 그러길 바랍니다. 그래서 CCTV라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은 그래도 CCTV가 잘돼 있어서 어디 웬만한 곳에는 CCTV가 다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나마 의식을 하지요. 그나마 CCTV를 의식하고 무단투기 하는 것들, 불법을 행하는 것들을 좀 조심은 하는 것 같아요. 의식을 하면서 조금 주의를 살피기도 하고 여기는 CCTV가 있는지 없는지, 나를 비추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CCTV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영적 CCTV가 있는데, 그나마 세상의 사람들은 뭐 쓰레기 무단투기 하지 못하도록 CCTV를 의식하고 CCTV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라도 하는데, 신앙인들이 영적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의식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영적 CCTV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해요. 마음대로 행동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걸 느끼고 있는가? 그것을 신앙적으로 알고 있는가? 전혀 소위 세상에서의 CCTV도 의식하고 CCTV가 있는지 보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뭐 이렇게도 하는데,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훨씬 더 많단 말이죠. 최근에 여수에 있는 대형교회 모 교회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페이퍼 교회라고. 서류만 교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류, 성도가 없는 서류 교회, 페이퍼 교회. 페이퍼 컴페니는 들어봤어요. 서류만 갖춘 이 회사. 그래서 세금 뭐 혜택이라든가 뭐 어떤 다양한 혜택들을 위해서 뭐 서류를 이렇게 작업해가지고 작업하는 뭐 그런 건 들어봤어도 세상에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페이퍼 처치가 생겼어요. 무슨 교회인지 아십니까? 여수의 모 교회예요. 제가 밝힐 수는, 이미 뭐 언론에 다 나와서 다 아시겠지만, 여수의 모 교회.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들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아들에게 세습하기 위해서 머리를 썼어요. 여수 모 교회인데 그 아들이 페이퍼 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가까운 여천에 가까운 여천 모 교회라는 이름을 지었고, 성도도 없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저 페이퍼 종이 서류로만 교회예요. 그리고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합병이라는 제도. 그래서 두 교회가 합병했다. 그래서 세습 아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됩니까?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마치 무슨 공작 펼치듯이. 아, 참 교회의 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라는 명목으로 폐포 교회를 합병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습을 진행을 합니다. 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도대체 교회의 성장은, 그들이 말하는 교회의 성장은 뭘까? 이런 불법을 행하면서 이런 전혀 성경에도 나오지 않은 페이퍼 처치를 만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 불법을 행하면서 도대체 성장이라는 건,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성장은 뭘까? 숫자가 늘어나는 거? 정말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진짜 성장일까?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일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일까? 아니요. 사람의 사람 냄새는 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계획은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영적 CCTV가 우리를 비추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된 짓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아니요, 교회가. 교회가 이 심각한 못된 짓을 하고 있어요.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다 하는 얘기인데, 세상에 폐포 처치가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성도 없는 교회 말이나 됩니까?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현실적 이 문제를 우리는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내내 마음이 불편해서 양심선언을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이거를 또 빌미 삼아서 어떻게든지 목사님 꼬투리 잡았다, 자, 드디어 한번 잡았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 제가 양심선언을 할 테니까 한번 용서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지난주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최간사, 사무실 최간사와 함께 모처럼 점심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문제는 두 분이 개인 사정상 백신 접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백신 접종이 안 되면 식당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식사를 할 수가 없었는데, 또 새해도 됐고 시간도 너무 오래돼서 우리 교역자들과 또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모처럼 마음을 먹고 저희들의 평소에 잘 가던 할머님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방역 팩스 신중하게 아주 꼼꼼하게 안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갔어요. 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할머니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날따라 할머니 아들이 와서 방역팩스 검사하고 있어요. 와,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 버렸어요. 마치 있는 것처럼. 제가 양심 선언을 드리는 거예요. 얼렁뚱땅 대충 지나갔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내내 불편한 거예요. 내내 괴로웠어요. 제 양심에 자꾸 걸려요.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걸려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제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내내 마음이 불편하더라. 내내 마음이 큰 죄를 지은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더라.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가지 말았어야지. 처음부터 가지 말았어야지. 이미 속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갔잖아. 당신이 잘못했어. 와, 그 얘기를 듣는데 덜컹 덜컹, 아,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아, 방역패스가 분명히 법적인 규율이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서 가서 얼렁뚱땅 대충 해서 진행했다는 것이 내내 괴로운 거예요. 내내 괴로워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한테 정말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방역패스 안 받은 분들하고 밥 안 먹겠습니다. 누구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그분들 때문에 아주 괴로워요. 방역패스 안 받은 분들하고 식당에 안 가겠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것 같지.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도시락 맨날 시켜가지고 같이 도시락 먹습니다. 식당에 안 가요. 함께 하기 위해서. 어제도 울산까지 갔는데 울산에 신방하고 또 마침 1시 좀 지났어요. 다 신방하고 어제도 하루 종일 신방 다녔는데 그런데 울산까지 갔는데 아 방역 패스가 또 문제잖아요. 그래서 고민하지 말자. 우리 도시락 시키자. 울산에 가가지고 도시락 시켜서 차 안에서 봉고차 안에서 우리 교역자들 쭉 앉아가지고 봉고차에서 도시락 먹는데 왜 이렇게 처량해 보여요? 처량해 보이고 그냥 그 도시락 들고 이렇게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먹는데 야 울산까지 이렇게 신방 와가지고 하루 종일 신방 다니다가 이렇게 1시 반인가 돼서 도시락을 먹는데 야 참 그런데 제 마음이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교역자들한테 그랬어요. 이것도 나중에는 추억이 될 거다. 이것도 나중에는 정말 기분 좋게 웃으면서 얘기할 때가 올 거다. 예? 더 자랑 그걸 만약에 속이고 또 방역 패스를 속이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은들 뭐가 편하겠어요. 그래도 봉고차 아니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같이 도시락을 까먹는 것이 더 행복했다는 사실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정황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속이면 되는데 말 안 하면 되는데 용서를 구합니까?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성도의 정체성. 죄를 지으면 괴로워야 당연한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왠지 불편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내가 양심에 전혀 꺼리끼지 않고 전혀 불편하지 않는다, 괴롭지 않다, 문제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루 종일 괴로웠어요. 하루 종일 내가 엄청난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씻지 못할 죄를 지은 것처럼 내내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워서 집에 들어가서 저녁에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당신이 처음부터 잘못한 거야. 당신이 처음부터 속이려고 간 거잖아. 안 갔으면 됐잖아. 그 얘기를 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지적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와,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죄가 두려워야 돼요. 죄가 무서워야 돼요. 죄를 지으면 자꾸자꾸 괴로워야 돼요. 불편해야 돼요. 죄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더라. 나는 죄 지어도 하나도 꺼리끼지 않더라. 여러분 이거는요 심각하게 죄예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3절에 보면 주를 향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요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예요.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는 마땅히 깨끗해야 된대요. 깨끗하지 않으면 안 돼요. 더러워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둔 자는 깨끗하지 않아도 몰라요. 숨기면 몰라요. 감추면 몰라요. 그런데 우린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6절 전반절에 보세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리고 9절에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란 말이죠.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문화가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않은 그 진리가 뭐냐? 바로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뒤죽박죽 바뀐다 해도 아무리 세상의 문화가 많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자마다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범죄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깨끗하게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로서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는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위험한 나라라는 사실도 아시죠? 미국에 가면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밤에 돌아다니지 마라. 언제 총 맞을지 모른다. 언제 총 맞을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이렇게 밖에 뭐 밤에도 다니고 해도 두렵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미국은요, 두려워요. 또 흑인들이 참 멀리서 오면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한쪽으로 피해요. 또 밝은 쪽으로 자꾸 가요. 흑인들이 오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춤을 추면서 오면 되게 무서워요. 되게 무서워요. 얘들은 언제든지 총을 꺼낼 수 있어요. 총을 꺼내서 언제든지 쏠 수 있고 돈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밤에는 절대 돌아다니지 말라고 얘기해요. 돌아다니지 마라. 특히 흑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다른 나라가 아니라 미국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미국이 어떤 지금 상황이 되었는지, 현실이 되었는지 잠깐 영상 보죠.
미국 LA의 주민들이 택배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황당합니다. 도둑들이 택배 열차를 통째로 약탈하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열차를 털어가는데 경찰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수십만 개의 포장용지가 철로를 따라 끝없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내용물을 가져간 뒤 껍데기는 내팽겨쳤습니다. 큰 돈이 안 되는 마스크, 의료용품, 쿠션 등은 그냥 버렸습니다. LA에서 가장 규모가 큰 화물 집결지인데 매일 컨테이너 90개 분량이 털립니다.
I've been with Union Pacific for about 16 years and I have never ever seen this situation to this degree ever.
보안 요원을 배치해도 막아내지 못합니다. 자고 일어나 털린 사실만 확인할 뿐입니다. 철도 회사는 비싼 택배 물건을 미리 챙기는 인력까지 고용했습니다.
Everything ranging from washer and dryers, tires, perfume, cologne, TVs.
LA에선 지난해 말부터 백화점이나 명품 매장을 노린 떼도둑이 기승을 부리는데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한 택배 열차도 타깃이 됐습니다. 온라인 고객들은 도둑 맞은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So there was something you sent back, but you just had no idea that it never made it to its intended.
I 철도 회사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범인을 잡았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 저 열악한 아프리카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도둑이 가득합니다. 택배를 다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택배가 제대로 전달될 리가 없죠. 이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타락하고 있는 거죠. 신앙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도 다른 나라는 둘째 치더라도 미국은 신앙의 나라 아닙니까? 대통령 취임식 때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So help me, God.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대통령이 취임식 때마다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기도하는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와,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지금 현 대통령 취임식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였어요. 미국 국회에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주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신앙의 나라인 미국에서.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더 특이한 것은 성차별 문제, 우리도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이 성차별 문제로 인해서 아멘만 하지 못해요. 아멘 하면 맨 남자만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하지 않고 아우먼, 아멘 앤드 아우먼 외치게 돼 있어요. 와, 아멘은 그 말 그대로 동의합니다예요.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아멘도 성차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바뀌었어요. 아멘 and 아우먼. 아우먼. 와. 영상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그대로 나옵니다. 영상 보시죠.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여러분 심각하지 않으세요? 국회가 교연할 때 새해 첫 해에 제일 나이 많은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저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멘 and 아우먼. 와,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성차별 뭐 계속 뭐 인종 뭐 이런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가서는 안 돼요. 정말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신앙의 나라인 미국조차도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다양한 종교의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맞아요. 왜냐하면 차별하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구든 차별받았다고 하면 이 법에 접촉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얘기를 못해요. 그것도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아멘이라고 하는 이 아멘조차도 못하고 아멘 and 아우먼이 돼요. 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도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있어요. 이제 다 섞이는 거예요. 다원주의, 혼합 종교 다 섞여요. 이것저것 다 갖다 섞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다양한 종교의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법이 통과되면 교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안 돼요. 다양한 종교의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는 도전하고 있는 메시지 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증가되는 것은 뭐냐면 죄의 요소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죄 짓는 거 그렇게 크게 두렵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도 그렇게 크게 민감하게 다가오지 않고, 너나 나나 다 똑같이 죄 지으며 살아가니 뭐 그렇게 비교적 나는 그래도 깨끗한 사람이고 비교적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입니까?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까?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나으니까 괜찮아 하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까? 아니요.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괴로움을 줘야 돼요. 죄에 대해서 막 크게 다가와야 돼요. 아파해야 돼요. 불편해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들 관리 비용이 1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드디어 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천억 원. 관리 비용이, 수용시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관리하는 관리 비용이 한 해에 천억 원이 넘어섰습니다. 참고로 미국 뉴욕 수감자 이 비용은 관리 비용은 1인당 연간 5억 원이 소요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인당 5억 원. 죄수 한 사람을 관리하는데 비용이 1인당 5억 원이 1년에 들어간답니다. 해가 갈수록 예산이 계속 늘어가고, 그래서 세금 낭비라고 하는 이 누리꾼들의 비판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댓글 중에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옮겨오겠습니다. 바깥 생활보다 더 나으니까 일부러 범죄 치료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지. 강제 노역시켜서 돈 벌게 해라. 그래야 교도소 가는 걸 무서워하지. 제발 비용 줄이고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 또 범죄자 옹호하는 인권운동가들은 개념 찾기 운동부터 시작하라. 오늘 우리라 하여금 참 절망스럽습니다. 가면 갈수록 혼탁해지고 성도의 정체성은 시들해지고 점점 사라져요. 죄가 크게 와닿지 않는 세상, 죄를 지어도 전혀 괴로워하지 않는 세상, 심각한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죄를 막 심각하게 지어도 전혀 내 마음이 괴롭지 않다. 전혀 내가 전혀 괴롭거나 불편하지 않다.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서광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데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황당한 질문을 한번 할까요? 여러분, 집집마다 문 잠그지 않고 또 담 없이 살 수는 없을까요? 언제든 문 활짝활짝 열고 살 수는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문을 걸어 잠급니까?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 도둑이 들어올지, 언제 강도가 쳐들어올지, 언제 나의 물건을 빼앗아 갈지 모르기 때문에 걸어 잠그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동차 문을 잠그지 않고 그런 수고를 기울이지 않고 언제든 그냥 문을 열고 다녀도 괜찮다면 그런 세상은 올 수 없을까요? 도난 당할 것을 걱정하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이 있는 것일까요? 굳이 비싼 비용 지불하면서 경비 시스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만들 수는 없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은 이제는 결코 돌아올 수는 없는 것일까요?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또 기회만 되면 누가 안 보는 사람이 있으면 남의 것이라도 언제든지 자기 것 취해버리고 그래도 전혀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된다면 어떨까요? 범죄율이 제로가 되어서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은 도대체 우리에게는 도무지 찾아오지 않을까요? 모두가 신뢰하고 모두가 안심하는 세상, 마치 유토피아 같은 그런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는 찾아오지 않는 것일까요?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황당합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혀 현실성에 맞지 않는 말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상황과 전혀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말이 돼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세상이 목사님 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세상이 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볼게요. 6절 전반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주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현실과 괴리감이 있지 않아요? 8절 전반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자,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9절 전반절에 하나님께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럼 우리 큰일 났습니다. 안 큰일 났어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큰일 났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정의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아요. 생각으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죄를 수없이 져요. 수없이 죄를 지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정의하면 심각한 거예요. 우린 주 안에 거하는 자도 아니고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신앙적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알고 모르고 짓는 죄가 수두룩 빽빽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여기서 이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혼동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그 뭔가? 나는 뭔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었는데 그럼 나는 뭔가? 나의 정체성은 뭔가? 그러면 정말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인가? 나는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그럼 나는 마귀에게부터 난 자인가?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뭔가? 주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밖에 있는 자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그렇다면 과연 나는 누구에게 난 자인가?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뜰 텐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도무지 이 말씀이 수용이 안 됩니다. 왜요? 여전히 죄의 짓고 여전히 죄 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죄의 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단 말입니까? 도대체 정체성의 혼란이, 혼동이 찾아오는 거죠. 나는 그럼 뭔가? 나는 뭔가? 오늘 본문의 5절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그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해도 여전히 죄를 지으며 범하며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느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이 흐려져 가는 이 시대, 도대체 성도란 무엇인가? 도대체 성도란 무엇인가? 이 혼동이 되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죄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다. 따라서 성도는 누구냐? 성도의 정체성은 뭐냐? 죄에 대하여 눈이 열린 자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요. 죄의식 없이 살아가요. 죄를 지어도 괴롭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는 죄에 대하여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 죄가 괴로워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죄로 인하여서 내가 심히 괴로워요. 아파요. 편치 않아요.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또다시 죄를 지을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성도의 정체성이 어디 있냐면 죄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죄를 탐닉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절제하기도 하고, 내가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내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데,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자꾸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여기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얘기하죠.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무죄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분은 영원히 무죄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무죄성이 왜 중요할까요? 왜 굳이 이 말씀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세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무죄성은 죄의 근본 원인이 마귀를 파괴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의 그 예수님은 죄가 없느니라,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무죄성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죄의 뿌리를 뽑아버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무죄해야만 인간을 위한 완벽한 화목제물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대속적 죽음, 화목제물, 그것은 죄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무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무죄해야만이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궁극적 승리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궁극적 승리.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도에게 이 말씀처럼 변함이 없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얘기하는 것처럼 늘 소원을 두고 행해야 돼요. 거룩한 일에, 구원을 이루는 일에 소원을 두고 행동해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사단은,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너도 똑같은 죄인이잖아. 너도 똑같이 나 그때 죄 짓는 거 다 봤단 말이야. 그때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하는 거 다 봤단 말이야 라고 고소하고 고발하지만 성도의 정체성 어디 있냐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자신 없어요. 나는 거룩할 수 없고 정결할 수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고 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소원이 분명해지기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는, 행동하는 그 모든 그 모습들 위해 성도의 정체성이 더욱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메시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